축복합니다. 아멘. 뒤에 비디오 좀 잡아주세요. 요즘에 그 외제차 폭스바겐이라는 외제차가 있는데 이 배출가스 문제 때문에 아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젤차에는 그 디젤차 특유의 연소 과정상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엔진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되는데 그렇게 조절을 해서 배출가스를 낮추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출력이 안 좋아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연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배출가스를 덜 배출하게 하면 그러면 이 차를 산 사람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비를 더 높게 하고 그리고 또 출력을 더 좋게 누르면 쌩쌩 나가게 하려고 하면 그럼 배기가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면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의 불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미묘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휘발유 차량을 하지 않고 디젤 차를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제한된 이 자원의 특성상 이 디젤유가 또 이 사용할 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기가스를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배기가스 검사받을 때만 낮게 하고 사실은 높이는 그런 방식을 썼다는 게 이제 완전히 이제 사기였다는 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소비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이게 환경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국 같은 데에서 막 디젤 차를 이렇게 쓴다. 중국은 디젤 차가 없대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가 있어서 아예 디젤 차를 할 수가 없답니다. 다 휘발유인데.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막 디젤 차가 나고 그 배기가스가 다 올라온다고 해보세요. 그게 한두 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수천만 대의 문제니까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환경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도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냥 어떤 인터넷 기사 보니까 폭스바겐이 아니라 폭망바겐이라더라. 폭망, 폭삭 망했다. 폭망바겐. 완전히 그게 심각하게도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대요. 그게 왜냐하면 배상금에 막 그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이제 물릴 수 있대요. 심각한 문제를 한번 어떻게 해결할지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나 같은 그룹이 되니까 그걸 아우디에서 해결할지 뭐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죠. 외제차라. 자 이러다 보니까 천연자원 혹은 이 무한한 에너지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이 유한한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 배기가스니 유해가스니 막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영원한 자원, 영원한 그러니까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원 그걸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태양열로 가는 자동차 얼마 멋집니까? 공기로 가는 차 얼마 생각만 해도 정말 대단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무한한 에너지원에 관심이 가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바로 이러한 무한한 에너지, 무한한 생명력에 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바로 그 무한한 생명력, 그러니까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또 나빠졌다가 막 열심히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럴 때는 막 활짝 폈다가 그 다음에 그게 없을 때는 또 사그라들고 아 이렇게 그냥 반짝하는 신앙 말고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무한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모습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매번 뭐 그냥 훈련 받아야 되고 교육 받아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그때는 막 되는 것 같은데 그 딱 돌았으면 다시 부르르 다시 원상태로 막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몇 년이지 그 반복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 말고 무한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를 찾다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이런 모습이 있구나. 무한한 생명력의 모습이 있구나. 우리가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8절, 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가 정말 아레나 왕의 방백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막 성을 이렇게 쌓았을 때도 그가 바구니를 타고 거기를 도망가기도 했고, 정말 그를 돌로 쳐서 이제는 죽겠지 하고 돌로 치는데도, 돌로 쳤는데도 또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배를 탔는데 이 배가 풍랑에 의해서 배가 파산이 됐는데도 그가 또 배에서 이렇게 기어 나와서 헤엄쳐 나와서 그래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야, 이 모습이 이거 완전히 그걸 뭐라 그래요? 이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고 새로운 이런 불사조 같은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가 오히려 더 독야청청하고 그 어려운 데서 야 어떻게 버틸까, 저렇게 시달리면 정말 하나님 버려도 남을 텐데, 몇 번은 버렸을 텐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꽃 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련과 그 시집살이와 그 경제적인 어떤 압박과 그리고 그 몸의 어떤 질병 가운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꽃처럼 피어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발견하는, 가끔씩 발견하는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참 이런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거꾸러 뜨려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시 않고 외면을 받아도 이렇게 이렇게 살아남았는지, 우리도 그런 생명력의 교회, 여러분들도 이 생명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단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요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요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랄 때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겨싸는지, 완전히 쌓였어, 이제 갈 곳이 없어 라고 했는데 왜 또 그냥 쏙 빠져나갈 수 있게 되냐.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철퍼덕 쓰러질 수도 있는데 왜 그가 그렇게 다시 우뚝 설 수 있냐 말이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한한 생명력의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원을 찾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답답한 일을 당하도 또 우리 권사님이 우겨싸여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가르쳐주고 싶은데 별로 궁금해하는 눈치가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궁금해해야죠. 네? 그래야 내가 500원 받고 가르쳐주지요. 자, 궁금하죠? 그 근원이 뭘까? 그 근원은 절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야, 뭐 아버지 학교 나와야 그게 된다, 어머니 학교 나와야 그게 된다, 새벽기도 나가야 그게 된다, 뭐 금식기도 해야 그게 된다. 아, 요즘 내가 기도에 소홀했어. 내가 이 무한한 생명의 근원을 얻으려면 내가 다시 금식기도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 근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원은 더 이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 본질을 찾으니까 거기에 연결돼서 새벽 기도도, 뭐 금식 기도도, 철야 기도도, 성경을 읽는 것도, 일독을 하는 것도, 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천일 번제를 드린다.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거지. 근원이 없으면 단지 그것만 해가지고는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근원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도대체 당신의 그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당신이 어느 출신입니까? 당신이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어떤 특별한 이 노하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근원은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이게 근원이에요.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근원이 아니에요. 궁금한 우리들이 발견하는 핵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배 탔는데 구명조끼를 입는 이유가 뭐겠어요? 배 탔는데 이번에도 추자도로 가다가 오던 돌고래호가 구명조끼를 안 입었대요. 구명조끼를 왜 안 입으니까 젖어서 그 전날 비가 와서 물에 젖어서 구명조끼를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나고 아직도 찾고 있던데 구명조끼를 입는 이유가 뭘까요? 배 탔을 때 우리가 그때 수련회에서 구명조끼 한번 입어본 적이 있는데 구명조끼를 왜 입을까요? 구명조끼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졌을 때
떠오른단 말이에요. 죽지 않고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당황해요. 뭐 물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론 못하는 사람도 낫겠지만 밤중에 바다에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자다가 일어나서 바다에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밤중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밤중에 야 이건 뭐 수영 잘하는 사람도 못 버텨요. 수영 이렇게 해가지고 어프 하다 보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그냥 구명조끼 그 떠오르는 거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돼. 그럼 날이 밝으면 구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은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영 잘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안전벨트. 죽고 사는 건 뭐가 결정합니까? 고속도로에? 죽고 사는 건 뭐가 결정해요? 안전벨트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쿵 부딪힐 때, 내가 붙들고, 내가 이거 잡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쿵 하면, 내가 뭐 붙들 게 뭐가 있을까요? 자다가 쿵 하는데. 의식지 않다. 내 몸을 잡아주는 안전벨트. 이게 나를 탁 걸어주는 거예요. 뭐, 드문 일이긴 하지만, 낙하산. 네?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이렇게 맨다라는 것도, 낙하산을, 자기가 이게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하산이 있으면 낙하산 탁 펴지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근원이에요. 근데 그게 뭐를 동반하냐면 예수의 죽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죽음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부활만이 아니라 이 부활은 무슨 뜻이냐? 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부활과 연결되어 이게 한 짝인 거예요. 그래서 구명조끼가 지금은 나에게는 부담스럽고 답답한 물기가 있고 매야 하는 불편한 거지만 그게 나에게는 죽은 것 같아.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있고 안전벨트가 매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확 이렇게 결속시키는 게 이게 얼마나 답답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 안전벨트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안전벨트가 나를 탁 구제해주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그와 같이 예수의 죽음을 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뭡니까? 사로잡혔을 때 그가 먼저 생각한 건 뭐예요? 내가 빠져나갈 길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리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넌 이리로 빠져나가라.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생겼어요. 총기 사건이 종교적이었어요. 그래서 총기의 범인이 예,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받는 학생들 앞에 탁 총을 들고 오더니 종교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교를 물어보면 너 무슨 종교야? 기독교입니다. 빵! 하고 넌 곧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고 머리 총을 빵! 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엊그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어느 편에서인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렇게 누가 딱 죽었어요. 자, 다음. 이제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할 거예요. 다음. 몰라서 좀 뭐 뭐예요? 뭐 난 종교 기독교예요. 딱 한 사람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이제 뭐라고 대답할 거냐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 죽은 거 보고 당신은 종교가 뭐예요? 하면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답하면 이제 머리에 총을 맞는데 안 죽으려면 딴 걸 내죠. 전 무교예요. 그럼 다리에 총을 맞고 불교예요. 그럼 다리 총을 맞고 그럼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예요. 그럼 머리에 총을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진지하죠. 가족들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면 이것만 피하자 하고 기독교보다는 좀 무교인데요. 좀 불교인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짊어져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내가 몸에 내가 안아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을 때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을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물을 때 네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네 하셨단 말이에요. 그 죽을 게 뻔히 아는데도. 그래서 죽으셨어요. 죽어서 끝났습니까? 죽어서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늘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려고 해요. 나라도 살아야 돼. 내가 일단 모면해야 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나는 살아야 되겠어.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넌 뭐냐 하니까 전 도망가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종기사건이 없어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마음상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붙들어야지. 그러면 주님이 부활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구니, 그 바구니에 누가 달았겠습니까? 바구니의 제자들이 그를, 자기가 바구니를 달고 도망간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바구니를 이 성벽 위에서 바구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서 도망갈 수 있게 됩니다. 돌을 맞았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그것이 다행히 뭐 터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다행히 이렇게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의 이 타격만 해서 그래서 일어날 수 있게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풍랑에서도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이렇게 붙들 때에 그때 그가 배가 다 파손되었으나 생명을 보내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생명력의 근원입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이렇게 해보고 살아보려고 그냥 아둥바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리라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예기치 않는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것. 그런 은혜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좀 낙심될 때가 있어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의 생명력을 유지한 이유가 참 이런저런 이유로 뭐 답답하고 참 힘 빠지고 낙심되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가 붙든 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네.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을 붙든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살아나려고 막 그냥 물에서 아이고 죽겠다 할 때는 더 그게 오히려 더 물속으로 들어가지만 내가 아이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몸을 할 때는 물이 떠요. 몸이 떠. 그리고 이제 숨쉴만 하게. 신기하다. 내가 그렇게 요동칠 때는 죽을 것 같더니 하나님께 아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방법. 그냥 알아서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 이러한 생명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생명력은 예수에 있고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속에 우리가 무한한 생명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말하자면 약간 이게 꼬여 있는데 이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무한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생명력을 얻지 못할까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할 때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에 보배를 넣어주셨어요. 보배 그릇에 보배를 넣어주신 게 아니라 아직 그걸 할 수 있는 당연한 사람한테 보배를 주신 게 아니라 이걸 절대 오해하면 안 돼. 질그릇에 보배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또 때로는 그걸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위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보배를 탁 넣어주셨어요. 모세가 할만해서 한 게 아니라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그 구원은 그들이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고 강력한 문화가 있고 또 왕정이 잘 돼 있고 조직이 잘 돼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내 선민으로 세워야지가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허접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생명력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내가 보배 그릇이 돼야 돼. 사실은 질그릇인데 우리는 원래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의지도 나약해요. 또 끈기도 없어요. 또 뭐 어리석어요. 뭐 안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야 돼요. 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질그릇, 이런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그래 네가 질그릇이니까 보배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거, 빛이 나는 거. 그럴 만한 사람이 빛나는 건 별거 없어요. 뭐 그러니 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탁 붙들 때 그때 빛이 나는 거고 그래서 그 속에 야 어떻게 이런 보배, 이런 질그릇에 이런 보배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구유에 이런 거룩하신 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런 이 십자가를 다리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이러니 속에서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 속에서 바로 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질그릇임을 고백하고 그 보배를 담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이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때 우리는 아주 가벼워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늘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뭐가 되고 뭐가 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러고 있을까?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나타내야지 라고 하면 그 능력의 힘이 큰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장하게 되고 또 꾸미게 되고 장식하게 되는 것만 생각하지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가야 되겠고 현재의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질그릇에 보배를 넣어주십니다. 이게 무한한 생명력을 얻는 방식인 것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 그 생명력 소망합니다. 지금도 생명력을 소망합니다. 그거는 내가 젊고 힘나고 은혜 충만한 것 같고 기분이 좋을 때 얻는 게 아니에요. 제일 그냥 낙심되고 비참하고 절망되고 그리고 힘 빠졌을 때 그때 얻는 거예요. 그때 전원을 콘센트에 탁 끼우는 것처럼 배터리가 다 됐을 때 우리가 전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우리 속에 생명력이 아주 아주 풀파워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생명력 사모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사모하세요. 오늘부터 내 질그릇은 구애치 마시고 오늘부터 내가 그 생명력으로 채워져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과 함께 예수의 부활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겨싸이지 않고 또 버려지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안에서의 그 무한한 생명력 사모합니다.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식하고 우리 자신을 늘 힘들게 생각했던 지난날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더 주님께로 나가기 부끄러웠던 연약한 모습,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받으시오니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사오니 그대로 주님의 보배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우리 질그릇에 보배 담았사오니 늘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질그릇에 주의 보배를 담는 귀한 믿음 또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되오니 그 생명력 충만히 누리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